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에 주일 말씀의 담임 목사님께서 신명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과거에 대한 회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과거를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을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남쪽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반 만이고 시내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 열 하루 길을 걸려서 도착을 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S세대는 죽고 신세대가 광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S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신세대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신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법 선포에 관해서 다시 들려주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4장은 먼저 하나님의 법규와 법령을 들으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문제를 자꾸 내서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에는 전체 20명이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7명이 내리고 5명이 탔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4명이 내리고 3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2명이 내리고 4명이 탔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버스 기사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버스 기사 나이. 정답은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제가 질문의 서두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기사라고 말입니다. 이 문제를 못 맞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달되는 정보가 아니라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듣고서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들리지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오죽하면은 오늘 말씀도 첫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들으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가르치는 일이 전제합니다. 가르쳐야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주체가 하나님을 대리한 모세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가르치는 실질적인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리자는 이 신명기에서 모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회상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단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시간을 마주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시간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대하는 서로 다른 이 두 개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작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을 마주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라는 시간이 앞에서 다가옵니다. 이 앞으로 다가온 미래는 지금 있는 내가 현재를 거쳐서 과거가 되어서 뒤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반면에 시간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라는 시간은 등 뒤로 다가와서 시간을 등지고 사는 사람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지고 살면 미래라는 시간은 등 뒤에서 다가와서 그리고 현재를 거쳐서 과거가 되어서 앞에 쌓입니다. 시간이 앞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민족은 시간을 마주 대하고 살아가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등지고 살아가는 부류에 속합니다. 이 시간의 개념 차이는 시간을 다루는 방법, 곧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시간을 마주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배의 키를 조종하는 가능성을 지금 이 현재로부터 가집니다.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사람들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노를 젓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노를 저어서 나아간 과거는 이미 뒤로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는 나아가는 것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나온 과거는 그에게 다가올 미래에 그리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현 위치를 아는 것과 목표를 아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들은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 것에 집중합니다. 목적을 강조하고 현재의 위치 파악이 늘 화두로 떠오릅니다. 이런 책들에서는 과거는 잊어야 될 어떤 것 또는 단절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다루어집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자기 개발서들은 한결같이 과거에 집중합니다. 미래를 말하는 자기 개발서에서 왜 유대인들은 과거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가진 시간 개념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시간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미래라는 시간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노를 저을 때에 등지고 지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시각적 목표 설정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에서 목적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는 있지만 그곳을 향한 시각적 목표 설정이 불가능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의 키를 잡고 노를 저어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 노를 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잘못되었으면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목적지는 완전히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과거란 현재와 단절되거나 미래를 위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여전히 현재에 기능하는 실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간 개념 이해는 왜 애원자들이 미래를 꿈꾸면서도 그토록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뒤틀려진 우리의 삶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고백인가요? 회개는 그래서 과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히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래를 향한 어떤 일의 과거의 것을 바로 잡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발점에서 현재의 지점까지 삶이 삐뚤어졌다면 미래에는 그것의 연장선 속에서 바꿀 수 없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예언서는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려면 결국에 지나온 과거를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지나온 시간을 다시 살아서 과거의 잘못된 길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을 가능하게 하는 과거의 잘못됨에 대한 수정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수정이 없이는 미래는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바로 고칠 때에 현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미래 또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과거에 실패했던 부모 세대의 아픔을 다시 회상하게 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는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 세대인 신세대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과거를 수정하기 위한 설교란 말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잘 들어야 했습니다.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서 그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사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삶을 돌이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 묵상하는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고정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을 향하는 자세, 곧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5절 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오셔서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향해 하려 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알려주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듣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십 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보태거나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판단을 받는 대신에 스스로 말씀을 판단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절에서 모세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우상 숭배에 가담하여 음행을 저지른 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바알볼의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곧 죽음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서 5절부터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다른 민족들이 칭송할 만큼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방 나라에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초대하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9절 10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확실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있는 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